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또 어리석도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뢰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생가정도 보내시고 또 같이 예배할 사람도 보내주세요 했는데 같이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1장부터 이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4장에 들어왔고 또 지난 시간에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안식에 참여하길 힘쓰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은 그 연장으로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큐티하면서 그 말씀이 있었죠. 주께 붙어있으라. 그 얘기가 뭐예요? 주님을 인생의 목표와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을 항해하는 항해도와 같고 배로 따지면 항해도와 같고 육지로 따지면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항해도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지시한 대로 잘 배를 운행하고 항해하면 파손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형세가 다 형통하겠다 말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디모데서 1장에서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자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했다. 배가 파손한 듯이 파손되어서는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펼 때마다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감격과 감동을 갖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기실 바랍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연애 편지 받으면은 3일 뒤에 얘기하지, 그럽니까? 그죠? 또 멀리 있던 아내가 편지 받아줘서 보내서 받았으면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바로 읽지. 이거 뭐, 나중에 얘기하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만물로 창조하시고, 또 만유를 하나님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섭리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것이 감격스럽고 감동이겠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얼마나 신뢰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든든히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눈이 어떻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내 아들이 되겠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살아라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귀가 열려지면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황무지가 아닌 적과 꼬리 흐르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같이 동행하고 걷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계속 일러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 봤듯이 안식의 땅을 향해서 그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 염려하되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믿음을 합해서 순종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혹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간다가 아니라 힘쓰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면 하나님 나라는 힘쓰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다 일러주고 있죠. 약속한 땅이지만 힘쓰지 않는데도 주어지고 안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써야 하고 싸워야 하고 정복하는 땅. 힘들이지 아니하고 얻게 되는 그런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바가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는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이 이상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거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낼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앞으로 나가기만 하는 우리는 그 약속의 안식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우리를 저 안식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바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했죠. 마침내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일러줍니다. 그리고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제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서는 운동력이 있고 그런데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우리 삶에 적합한 말씀이고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안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그가 쓴 윤리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이러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육신을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도 필요하지만 이 섭취의 에너지가 생기죠. 그죠?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요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뭘로 인도한다고요? 안 쉬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생명력이 있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앞에도 언급했듯이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말씀합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함께 동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약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부드럽고 가늘픈 힘이 있습니다.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내주하게 되면 우리도 그 생명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변화와 열매가 맺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생명을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열 달의 뱃속에서 잘 장성하고 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출산하고 생명의 열매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치, 생명력 있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다. 바울서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건강상 우리가 현미 먹는 사람 많이 있죠. 현미는 이 살아있는 쌀이라고 그래요. 다 들어보셨죠? 네. 백미는 그 영양가가 죽어있는 쌀입니다. 그래서 백미로 만든 어느 글에 보니까 백미로 만든 300그릇의 양을 먹어야 현미밥 한 그릇 양의 영양가가 똑같이 공급된대요. 그러니까 백미를 3일간 물에 담궈두면 그냥 썩지만 은 현미는 3일간 물에 담궈두면 싹이 난답니다. 예.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 영과 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하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12절 말씀에 말씀은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혼과 영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중생이고 거듭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내면 깊숙이 꿰뚫어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그것을 깨뜨리고 드러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사람을 관통하고 하나님께 영적 수술을 실행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죄된 추악한 것들을 드러낼 때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말씀이 거울이 돼서 볼 때 다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필요로 해서 영적인 수술을 받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심성 속에 자리잡고 있는 잘못된 것 그리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악덕, 온갖 죄악들을 예리하게 도려내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므로는 이런 내면 깊숙이 있는 죄악들을 도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계속 보면서 나의 안식에 들어오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했고 우리 삶에 간섭하고 우리를 도려내어 벌거벗은 것 같이 하기 전까지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반응할 수 있는 제한상을 바로 주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 말씀으로 전달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술받는 일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설교로 들려지기도 하고 또 환경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그죠? 그에서 성경 공부할 때 들려지기도 하고 이게 들려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 대해 우리의 폐부와 심령을 살피는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려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술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 의사가 진단하죠. 당신 곧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할 때 의사와 싸우거나 지연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영과 혼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그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거 다음에 할게요. 당신이 뭔데 나를 수술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알려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듭날 때 보면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로도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뭘로 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5절 읽었죠.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로 구원의 의미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데이 스크라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살펴봤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속의 길을 열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말씀을 듣는 회당의 사람들이 야,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가 누구라고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도 다시 말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더 나아가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는 도구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지키고 행동함으로써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의 열매와 또한 빛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의 영혼과 삶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수술도 하지만 육신의 질고까지도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심령의 증거가 뭐냐?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되었다고요?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증거가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향하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잘 알고 있는 인물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방탕 속에서 세월을 보냈던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변화의 삶을 시작한 것이 바로 어거스틴인데 바로 이 말씀이 그의 삶을 영향력을 줬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성경의 놀라운 학자가 돼서 기독교를 진리를 드러내고 존경받는 그런 성자의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썬다싱 그도 이 말씀 한 구절에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이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종이조각 떨어진 걸 주셨는데 이게 성경 쪼가리였어요. 그걸 읽고서 감동과 감명을 갖고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인이 그 성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게 한다. 대면에 깊숙한 것이 다 드러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육신의 삶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결과물,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치신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그 병들어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은 주님을 찾아오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럽니다. 근데 백부장이 말하죠. 아닙니다. 당신이 내 집에 돌아오는 것은 나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없어서 나도 내 수화가 있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그게 말 듣듯이 그냥 말씀만 없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말씀만 없어. 그러면 낫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압니다.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줘야 할 텐데 그냥 말씀만 없어 바랍니다. 근데 결과가 중요하죠. 거기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은 대로 되시려다 하시니 그 즉시 항이 나았다 말합니다. 그 즉시 항이 나았다. 그러니까 곧바로 치유됐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만 듣는 중에도 고침받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질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뭐 만져야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네.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음성을 온전히 들려진다면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또 들어오면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영육간에 치유를 받아요. 그죠? 모난 성격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것도 죄사함 속에서 치유받아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상한 심령이 쓴뿌리가 없어지고 회복이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원래의 자리인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형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죠?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치유와 그리고 회복과 변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을 통해서 삶의 내적인 그런 영육간에 우리 인격과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세포에 필요로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삶 자체가 영향을 미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어떤 영향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12절 하반절 13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드러난다는 말씀 속에서 결산을 받으시는 눈앞에 다른 의미는 비평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느낌, 바람, 본능, 열정 우리의 동기들을 어떻게 해요? 걸러내고 분석하고 자세히 조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뚜껑이 열리는 그래서 드러나 보이는 벌거벗겨지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는 것 같이 라고 번역된 말은 그 당시에 1세기 전통으로 현행범을 가리키는 그런 그림 언어로 표현했는데 1세기 전통으로는 이 범인의 가슴 위에 위로 향하도록 이렇게 단도를 달았는데요.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범인을 하고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목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용어는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 범행 도중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범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만물이 무제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고 이 말씀이 심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알려주고 있어요. 내 의도와 내 중심이 나는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살핀다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성경을 가리켜서 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있는 곳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뼈가 안 보이지만 엑스레이 빛이 들어가면 뼈가 다 드러나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숨은 것들을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든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사진을 찍죠. 어디가 아프다고 뼈가 아프다 그러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나타난 것을 확인한 것으로 MRI를 하고 다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것 같이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곧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오래됐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기 때문에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았던 이 빌리 그레엄 그 목사님은 인간의 번민하는 것은 99%가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말씀이 항상 나에게 생명이 되고 호흡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이런저런 신문과 잡지를 통해 정보를 얻고 또 TV를 보지만 성경은 즐겨 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으면 빌리 그레엄 목사 말한 것처럼 번민과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자 나침반이자 표준이고 캐논이 되고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터보예요. 그게 선임. 선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 선한 것이 나타나고 또한 선한 할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큐티할 때 선함이란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그게 선함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선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란 그렇게 선행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변화될 때 회복되어질 때 그죠? 그게 터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안에 본질인 선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에도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방해고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또 필요한 것임을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악한 마귀와 사단과 싸워 이기게끔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할때 뭐 갖고 싸워야 돼요? 아이폰 갖고? 앱 하나 만들어서 앱 갖고 싸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금식하고서 이제 사단이 와서 예수님 시험할 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써야만이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인생의 삶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 앞에 마귀가 떠는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떠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악을 물리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수필자이자 작가인 아이작 웰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낼 무기를 얻는다. 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하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물리치고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 다 모여 하나님의 더복, 선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능력의 샘이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기쁨, 소망, 사랑, 희망, 행복, 치유, 구원, 능력 모두가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가 흥황하길 원한다면,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독일의 시인 하인에는 성경은 인류의 약상자다. 약은 올바로 처방해야 되죠.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약하고 부족한 것, 잘못된 것,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 삶들은 어느덧 안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매일의 큐티를 가지고서 큐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순금보다 더 달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테이스티, 맛이 꿀성금보다 더 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5분만 붙들면 졸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꿀성금보다 더 달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교육할 때 그렇게 교육합니다. 아이들한테 성경 읽으면서 입에다 꿀 한 수씩 넣어줘요. 네. 말씀이 뭐 테이스트가 꿀처럼 단 것을 말씀을 읽으면 느끼게 해줍니다. 졸릴 때 꿀 한 숟갈 먹으면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파손할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해 같은 세상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반을 주십니다. 내비게이션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나침반, 이 방향을 따라 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또한 하늘의 안식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낙심한 사람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면 용기와 소망과 또 승리의 항구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성경, 숨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말씀, 드러나는 것을 고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또 깨달은 것들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때까지 생명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를 가져와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